이사야서 다섯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설교 제목, 외치는 자의 소리는 NRSV 번역으로 A Voice of Christ Out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성경에 쓰여 있는 작은 글자가 큰 소리로 변하여 Christ Out, 마구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 기자가 힘을 다하여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표현이 가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여 남보다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닙니다. 외친 자의 소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외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오실 예수에 대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주전 722년에 일어난 북왕국의 멸망을 목격한 사람인데 앞으로 남왕국 유다에게 일어나는 일도 예언할 뿐만 아니라 7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사야를 접했을 때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히 묘사하든지 그때 느꼈던 그 이사야에 대한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두 번은 구약시대의 이사야와 800년 후 신약시대의 세례요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든 복음서에는 시작부터 세례요한을 소개하는데 특히 마가와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의 얘기로 그들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라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세의 형인 아론 자손인데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부부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랜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로 하면은 엘리자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어머니 쪽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모계로 연결되는 친족 같습니다. 예수보다 먼저 와서 말씀을 외치는 요한에게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를 물으니까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세례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세례를 주는 분이 달라요. 또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 또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죄의 사함을 주시는 세례인데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인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회개기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혹시 내 죄를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내 입으로 고백을 하여야 그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게 그래서 회개시키는 준비 작업입니다. 이런 자신의 역할을 잘 아는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지만은 요한은 그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런 요한을 높이시는데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는 큰 이가 없다.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서는 제일 큰 자라 그런 말씀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 살지를 못하고 그 헤롯 대왕 손에 목을 잘게 되는데 이 세상이 아마 감동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선지자 말라기에 하면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계속되는 14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신약시대의 처음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똑같이 외친 자의 소리 예.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의 영광을 찾아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역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회개시키는 역할인데 요한이 외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은 아마도 이때 생긴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인데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회개하라 그러는데 또 오늘 회개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한 이사야서 내용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인데 이사야서 1장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구약의 메시지를 상징한다면 40장부터는 신약성경 27권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보다는 이 위로와 구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를 제5 복음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한 400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결정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첫째로 모세 인도하에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출애굽 엑소더스 사건. 둘째, 남한국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오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훈련한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출 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군에게 성전이 완전 파괴되고 다 쫓겨나고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다가 2차 대전에 연합군에게 협조한 공로로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국가를 세운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솔로몬이 죽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국력은 뭐 당연히 급격히 떨어집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사야 38장에 하면은 죽을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수명을 15년 연장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멀리하라던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환대하고 예루살렘에 북이고 뭐 그 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준 결과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그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뺏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과로 남왕국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사야는 이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임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죄의 포로가 된 오늘의 세상 사람에게 외치는 똑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제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Lord.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복수형. 선지자 이사뿐만이 아니고 세례요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이 계속되는 이사야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왜 하필 광야며 왜 하필 사막일까요? 성경은 크리스천의 삶을 광야의 삶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장소는 당연히 광야,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곳, 광야, 광야, 교회라고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광야의 순례자. 여러분, 부르신 곳이라는 복음성가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나와 먼 곳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사막은 광야보다 조건이 더 나쁜 것이에요. 이 사막의 삶은 아주 목마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든지 사막같이 때로는 목마른 세월을 지나고 있든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예배할까요?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좋게 장애물 제거, 그러니까 도로 공사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높고 교만한 생각, 또 낮고 열등감, 또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도로 공사를 해서 우리 마음을 높낮이를 없애고 공평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영혼에 가득한 죄를 회개하라고 충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영혼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지기 때문인데 또 예수님께서 밖에서 내 마음에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데 이 소리 다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이런 생각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인데 이게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였느니.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첫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아담의 후손 이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는 죄의 근원은 오늘도 우리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원죄는 첫째,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서겠다는 생각.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우상들이 내 영혼에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을 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이런 우상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가진 질문도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입니다. 말한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울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on them.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번 슉 하고 불어버리면 시들어버리는 풀 같은 존재가 바로 너, 바로 나,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그렇게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한테 들어가는데 죽을 때가 돼야 자기 몸이 다 죽어가는 걸 봐야 이걸 압니다. 아, 내가 풀 같은 사람이구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부서지기 쉬운 그 흙이라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피조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참 나의 인생의 꽃이 아무리 찬란하게 아름답게 피었다고 해도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도 내가 제일 뚝뚝한 것 같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훅 허불어버리면 우리 시드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 확실히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전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죽을 때 깨달음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합니다. 또 남이 가진 것 부러워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언젠가는 풀같이 시드는 것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하는데 이 풀같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 세상 것에 막 너무 뺏기고 조바심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서 자연스러워지면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포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의 성벽이 마차가 6대가 한 번에 나란히 지나갈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군대가 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는데 이 바벨론의 이 마지막 왕 벨사벨은 아, 우리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런 자신감으로 그때 신년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것 같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 뭐라고 쓰는데 메네, 메네, 베겔, 우바르신. 우리 이 뜻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고레스 왕에게 함락을 당한 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8절입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자신이 가진 연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 언젠가는 풀같이 시드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Everlasting God, 영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풀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삶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 계명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 회개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직적인 그 관계와 또 우리와 이웃 간의 그 수평적인 그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물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하는 거지만 또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한 보살핌이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웨슬러 감리교를 창시하신 나의 지갑이 회개해야 내가 회개한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회개는 삶에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의미하는데 세례와는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하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얻은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 이 말씀 들으니까 요즘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완전히 정반대 같아요. 자, 이웃에 대한 회개라는 게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의 그 우리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힘이나 권력이나 뭐 이렇게 부당하게 남은 것을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좀 생각 좀 하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구원을 이루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자, 이사야는 40장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는 것.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말인데 언제? 무엇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회개하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출 바벨론 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후 800년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 회개가 이루어질 때는 모든 열방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하나님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언이 계속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니.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그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새 나라, 새 땅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자의 소리가 되는 것. 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을 모으는 것. 둘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돌보며 또 부당한 욕심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외친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하겠다고 작심을 하는데 여러분의 세례 레졸루션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작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읽고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주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로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어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했습니다. 왜?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오늘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다 해도 또 크리스천이라고 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 참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신 사람에게는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 쓰러지다. 소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가끔 피곤하다 말씀합니다. 아프다는 말씀도 합니다. 자, 이제 소년부터 피곤하시면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힘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잠깐 있으면 또 힘듭니다. 또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사야는 오늘도 목이 터지더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독수리라는 새는 다른 새하고 다릅니다. 다른 새들은 바람이 강풍이 불면은 하늘에 날지를 못합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수리는 이 날개 구조와 강풍이 불면 불수록 그 강한 힘을 타고 더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새가 독수리라는 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크리스천은 바로 이 독수리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바람 때문에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2014년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살려고 애쓰는 나를 다시 발견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